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시면서 그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의 힘을 입어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오늘 말씀은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다시피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서 그곳으로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다가 이 우사가 죽게 되고 또한 그 죽은 것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여서 3개월 동안 다른 곳에 있게 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이 다시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죠. 첫째로 순서가 바뀌어 됐습니다. 예, 두 돌판, 십계명이 있는 돌판이죠. 이게 근데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까? 두 번째였습니까? 두 번째였죠. 하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그게 파괴됐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죠. 그 세 번째는 아론의 짝튼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것을 거기 언약궤에 집어넣냐고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인간의 죄성. 모든 인간들의, 이 인간들이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두 돌판 때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만 불평.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는 그 인간들의 죄를 알게 하고 또한 싹튼 지팡이, 아론의 싹튼 지팡이도 왜 모세와 아론만 리더로 삼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죄고 그 무엇이 앞에 이렇게 덮어 있습니까?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그 mercy seat인데 그것과 그리고 또한 그룹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뿌리죠.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다 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으며 이 언약궤가 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들과 전쟁을 하다가 지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자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싸웠는데 집니다. 왜 집니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승리, 기적, 그런 물건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것이 저기 에벤에셀 아벡이라는 데서 전쟁을 하고 뺏기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다곤 신당 앞에서 신전 앞에다 놓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이 엎어지고 목이 잘리고 털이 잘리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또 보냅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독종과 그 모든 것들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에그누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벳세메스라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보낼 때에 수레를 가지고 전난, 어미, 소를, 두 소를 끌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우연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전난 소, 어미 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이 송아지를 낳은 어미들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는 그 어미들을 끌고 수레를 끌게 하게 되면 당연히 100% 이 젖소 어미들은 아이들에게 오려고 난리를 칠 것이다.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들이, 어미소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데 이 벳세메스 갔는데 70명이 또 뚜껑을 열어가지고 무엇이 있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이 지금 이 언약궤가 있는 곳 기랏 여아림이라는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놓는 겁니다. 산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놓았는데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도가 됐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지? 아니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왜 통일된 왕국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 이것을 가져오려고 할까? 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까? 분명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찬양하고 3만 군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수레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을 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늘 우리보다 저 위에 있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리고 영웅이고 성인군자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좋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을 아브넬과 그가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너한테 다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미갈을 왜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증명하며 합법화하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첫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자기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합법화해서 그가 왕이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웃사를 죽였는데 왜 분해집니까?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고 다른 곳에 보내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또 봅시다. 이 웃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민수기 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진영을 따라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성물에 대한 것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내고 가야 됩니다. 여기 2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요? 메어 오려 하나 라고 되어있는데 3절에는 궤를 술에 싣고 왔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메고 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또한 이 구절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 지파가 이거를 메고 와야 되지만 이 여기 그 웃사와 아비나답과 이 모든 사람들이 20년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싣고 이 동네로 왔다. 그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레를 갖고 새 수레를 가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똑같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가져오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상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제가 알고 있는 성경 633쪽입니다.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 동안 이 언약궤를 내고 가야 되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타협해서 수레를 끌고 온 겁니다. 전에.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언약궤를 그냥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웃사는 왜 죽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레로, 새 수레로 가지고 언약궤를 다 가져갑니다. 앞에는 아효가 가져가고 뒤에는 웃사가 가는데 소각을 가는데 산길은 여러분 판판합니까? 울퉁불퉁합니까? 울퉁불퉁하죠? 썬불하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뒤에 있었다면 바로 뒤에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떨어지려면 떨어져요. 그러네? 아니죠. 당연히 소리를 들어서 딱 떨어지지 않게. 왜냐면 이거는 아무리 그 물건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우사도 손을 내밀어서 딱 잡은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렇다면 왜 죽습니까? 아니 레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러분 다시 사무엘하 6장 가보세요. 6장 7절을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잘못했답니다. 레위 지파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웃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답니다.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손을 닦지 않아서 더러운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요? 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유명하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다윗 현실의 뿌리 가는 영성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 설명을 시도해 왔지만 그중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넘게 하나님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자 행세를 하려고 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죠. 그리고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고 닦기도 하고 주변을 닦기도 하고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걸 수레를 타고 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걸 잡으려고 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제자분께 하나님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자 행세를 했다. 자기가 관리자면 자기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교회 다닌 지 5학년 때 다녔으니까 10살인가요? 12살인가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예, 35년? 뭐 거의 40년이 다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믿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예배를 관리하고 있고 왜 예배는 이럴까? 왜 저 목사는 설교할 때 왜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할까? 왜 재미가 없을까? 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리하며 또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살아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상황 속에서 그 우사가 죽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죽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알아서 거기에서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96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이 시편 96편의 저자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없지요. 네. 근데 왜 이 시편 96편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6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것을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면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그때에 지은 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려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이 우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알고 나서 또한 이 3개월 후에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 언약궤가 올 때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옷이 벗겨질도록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죠?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떨지어다. 떨라는 것이 뭐니까 벌벌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거룩함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너희들은 떨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고 하나님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했으며 날마다 주일마다 오는 그날 하나의 행사로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아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릴 때 또한 날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고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다른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전능자시며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자리인 것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조금 더 나아지며 조금 더 성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